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전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화목제사와 함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사울도 화목제사와 함께 왕으로 세워졌다 살펴보았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 왕으로 세워지십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지만 또한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다윗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천국의 왕으로 세워지셨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왕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을 불러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왕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제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울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다윗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은 그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 개인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두 시대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던 옛 왕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시대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 왕국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그 새벽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보면 사울의 어두운 권세의 왕국이 계속해서 쇠하여 가는 걸 보여주고 다윗의 왕국이 점점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질문들이 좀 생겨요.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 이 질문들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하나님 왕국의 현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죠. 즉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어오는 14절을 보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호와의 신이 아니라 뭐가 임해요? 악신, 즉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일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면 예전에는 사울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도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가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부어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의 신 하면은 The Spirit of the Lord 뭘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 부어지셨다. 성령님이 떠나시고 또다시 성령님이 다윗에게 부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부어지셨다가 성령님이 떠나세요. 우리가 이 현실을 구약적으로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이 모습, 처음에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다가 그 성령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개인적인 구원의 현실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에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를 버리고 떠나시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주장을 해요. 특별히 행위 중심으로 가르치는 기독교는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구원을 지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가도 저희가 잘 구원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면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인비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또 잘 못 살았을지라도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은 일어나서 나오시면 오늘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얻었다가 또 잃어버렸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왕국에 속한 참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버리신 자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가 다시 떠나실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한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권적인 은혜로 모든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시작과 끝이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 그래서 참 하나님 백성들은 잠시 믿음이 연약해질 수는 있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는 있죠. 이런 일은 있죠. 죄에 거하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 동안에는 잠시 믿음에서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완전히 타락하여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거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시고요. 끝까지 지키고 회복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뭐라 그러죠?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드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절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 잃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버렸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뭘 제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달려있을까요? 죄밖에는 지지 못했던 죄인들인데. 그래서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피에 의해 피와 의해 공로만을 붙들어야 되고 그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구원을 진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요, 이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안 그래요? 구원해 주셨는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와 여러분이 때때로 아 정말 구원 받았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즉시 빨리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 또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려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의를 주신 목적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행위에 따라 구원을 얻었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 마땅한 완전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따라오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소망 없는 죄인인 것이 인정이 돼야 예수님을 붙들 거 아니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고 내 육체의 현실만 바라보니 예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얼마나 완전 타락한 죄인인 줄 알게 되면,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 은혜만으로 확신을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아직도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자꾸 뭔가 확신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확신을 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직도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성 때문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든 죄인들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한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옛사람의 죄성을 가진 자들의 뿌리 깊은 죄성이에요.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이런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나냐 예수님이냐 이 세상이냐 천국이냐 끊임없이 싸우게 하셨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와야 해결이 돼요. 딴 데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 가지 현실이 나타나 있죠. 거기서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나 있는 현실은 뭐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소망 없는 현실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죄값도 치를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누가 대신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이걸 분명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자꾸 우리 육체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영광을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더 큰 교만이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믿지 않는 거. 물론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이면에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랑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예수님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 불신도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확신을 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틈은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요. 성령님이 한번 임하신 자들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없이 삼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간다는 일은 없어요.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긴다? 그거는 완전히 자기들의 세상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착각해서 맡긴다고 하는 거죠. 내 죄인됨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개인적인 구원의 현실을 연결해서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다가 우리가 또 큰 죄를 범하거나 잘못하면 다시 떠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았다가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는데 그러면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사울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두 왕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로 대표되는 옛 왕국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으로 대표되는 새 왕국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이러한 현실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시고 다윗에게 부어지는 것. 새로운 하나님 왕국 시대가 옛 왕국 시대를 대신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그러한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또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지금까지 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는 것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왕의 직분을 주시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그래서 사울도 여호와의 신의 부으심을 받을 때 왕의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어디서도 보게 되냐면요 그 앞에 왕국 시대 전에 어떤 시대가 오죠? 이스라엘에?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 때도 똑같은 현실이 일어나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어 가지고 막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시죠. 그런데 그 사사로 세워지는 자가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을 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는 게 사사로 즉 세워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사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사들 중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사들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사사로의 직분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는 걸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와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삼손이었어요. 삼손. 삼손 생각나시죠? 삼손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고 뭐 블레셋 물리치고 막 하다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큰 죄를 범하자 삼손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세요. 그래서 삼손이 권능을 잃게 되고요. 블레셋 손에 힘없이 무기력하게 잡혀가고 눈도 뽑히고 그들의 종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신이 임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서 블레셋을 이전보다 더 크게 물리치고 자기도 죽습니다. 여기서도 사사의 직분이 세워지고 사사의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신의 부음을 받거나 여호와의 신이 떠나시는 것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에게도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부어주셨다 다시 떠나시는 게 직분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사울도 아직은 사사와 같은 왕이었어요. 왕국 시대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다윗부터라고 봐야 돼요. 왜 사울이 사사 같은 왕이었을까요? 왜? 사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시는 왕들이 사사들이 아니에요. 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요구로 세상적인 필요에 의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였죠. 사울도 그랬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처럼 백성들의 요구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것이고 다윗으로 인해 열방과 구별되는 하나님 왕국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된 것에서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이제 이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사울에게서는 떠나가시는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던 옛 왕국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다윗이 다스리는 새로운 왕국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전체 구원 역사 속에도 보여져요.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로 대표되던 하나님 왕국 시대가 다 지나가고 신약의 교회로 대표되는 새로운 하나님 왕국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이 현실로 보여져요. 구약이 어떻게 끝나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을 떠나세요.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물론 새 성전도 지어지고 뭐 다시 임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임할 새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 먼저 성령님이 부어지셔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 왕으로 세워지시고 더 나아가 오순절날에는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새로운 왕국시대, 천국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도 성령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부어지시는 걸로 옛 왕국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국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런 현실로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신이 임했다가 떠나가시는 현실을 그리고 다윗에게 부어지시는 현실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몇 가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을 떠나신 후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다. 근데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것은 영어로 잘 보시면 Evil Spirit from the Lord. 여호와로부터 보내진 악한 영. 한국말로 보면 여호와의 부리신, 여호와께서 주장하셔서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악한 영 이런 뜻이에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악신이란 악한 영, evil spirit, 악한 마귀, 사단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뭐 나중에 로마서 9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는 걸로 보고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주장하시는 분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실제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어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욥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분명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걸 이루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멸하시고 결국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갔던 사울은 이미 사단의 다스림 속에 있었고요. 사단과 하나 되어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사울의 죄가 그렇게 한 거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가는 거죠. 그 사단이 사울에게 영적 고통을 주었다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했고요. 그 가운데 영적 괴로움 속에 사단이 주는 고통 속에 살았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악신에 의해서 크게 고통을 받자 이제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해 사울 앞에 데려오게 하는데 누가 등장하게 되죠? 사울의 종들 중에 저 베들레헴에 수금을 잘 타는 자가 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마침내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런 악신이 괴롭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누가 사울 앞에 나와 구원 역사 속에서 사울 앞에 등장하게 하시느냐? 다윗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 사역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주장하는 세상 왕 사울을 이제 여호와의 신이 임한 새로운 왕 다윗이 겸손히 나와 섬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 하면은요, 다윗이 사울을 괴롭히는 악한 영을 다스려요. 그리고 사울이 그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더 큰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윗이 등장할 때 그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보여주시고요.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랑을 받고 사울에게서 은총을 입은 자로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였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전에는 누구에게서 보여졌죠? 우리 사무엘에서 첫 부분을 보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엘리가 악한 사사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사사로 예비하셨는데 그때 사무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과 이전의 사무엘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다윗은 사사시대의 사사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왕으로 예비되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윗 이전에 나왔던 사무엘은 바로 자기 뒤에 세워질 더 크신 왕 다윗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구원 역사 속에서 보여지고 다윗보다 먼저 보내어진 자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은 모습을 통해 사무엘은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올 다윗, 더 큰 왕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주인공은 누구였느냐?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따라서 사무엘은 쇠하고 이제 다윗이 흥하여야 함을 보여주는데 구원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러한 사무엘과 다윗의 모습이 또 장차 누구에게 보여질까요? 바로 참 메시아 왕으로 오실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예비되어 나타나실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누구와 닮아 있어요? 다윗과 닮아 있고 이전에 사무엘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과 다윗까지도 장차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하기 위해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보여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궁극적인 모든 성경과 구원 역사의 주인공과 참 신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윗도 쇠하여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이 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도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삶,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참 신랑과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이 대우빌로 교회도 아니고 홍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참 신랑이고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흥하셔야 되고 우리는 쇠여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사무엘도 다윗의 부르심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없다는 거죠. 사무엘과 다윗도 그 영광과 축복에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그 성경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자체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다음 구절에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도 다윗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볼 때도 다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주인공, 신랑, 예수님으로 다 풀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푸는 원리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신의 부으심을 받은 새 왕 다윗이 악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울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수금을 연주하러 나아가죠.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고통받는 것에서 나아지고요. 악한 영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구절, 이 사건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음악 치료의 원리를 이 구절에서 가져와요. Music heals the sick. 맞나요? Is that right? 성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오는 세상 원리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비즈니스 원리도 성경에서 가져와야 되고 뭐 음악 치료의 원리도 가져와야 되고 뭐 다 가져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여 음악으로 사울을 치료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받는 것도 실제로는 사울이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다윗이 연주한 음악으로 인해 큰 도움을 받고 치료의 효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몸과 마음에 병이 들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음악적인 치료를 하면 큰 도움을 받고요. 효과적인 치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뭐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뭐 화분의 꽃한테도 음악적인 걸 들어주면 막 건강하게 자라는. 물론 음악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정신적인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걸 알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울은 악신, 악한 영, 다시 말하면 마귀와 사단에 사로잡혀 영적 괴로움을 겪은 거지 단순히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음악을 연주한 것으로 사울이 악신이 준 괴로움에서 노임을 받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인 효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의 부으심을 받은 것과 수금을 타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형제 여러분, 여호와의 신의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수금을 타는 모습,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앞에 나왔던 구절을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사울이 여호와의 선지자의 무리를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그 선지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수금 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6절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다윗이 여호와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수금을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다윗도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신의 권능으로 나아가는 자들인데 다윗이 바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왕이었다는 거죠. 다른 왕들과 달랐어요. 다윗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죠. 따라서 단순히 음악을 연주한 것으로 사울에게 임한 정신적 고통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요. 선지자적인 왕 다윗이 하나님 신의 권능으로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까지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다윗에게 복종하며 사울을 떠나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악한 영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까지도 복종시키는 사울보다 더 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가지고도 새로운 시대가 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은 선지자적 새 왕이 예비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다스릴 새로운 왕국이 회복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악신, 즉 악한 영들까지도 굴복당하고 쫓겨가는 새로운 하나님 왕국. 사실 사울이 다스리던 왕국은 그런 왕국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국시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왕국시대, 교회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러한 다윗을 통해 장차 오실 더 큰 선지자 왕,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임한 현실을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았죠. 다윗처럼.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이 임했다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에게 임한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드러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28절에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악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마귀와 사단을 쫓아내셨는데 이것을 무엇하고 연결하세요? 천국이 임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오늘 사건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귀신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하며 쫓겨났고요.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죄인들에게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왕이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성령님까지 부어주시는 왕이셨어요. 다윗보다 더 큰 선지자 왕이 오신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잠시 노임을 받게 했을지라도 사울을 완전히 구원해내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님을 다시 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요. 우리 안에서 사단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다시는 사단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까지 부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에 속한 예수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예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며 세상 원리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괴롭겠다고요? 이 세상의 악한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악한 영, 사단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시고 우리를 사단의 왕국과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속하였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 다시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화목제사와 함께 선지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성령님이 임하였죠. 예수님도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자신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바치신 후 부활하셔서 영원한 선지자 왕으로 세워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영원한 화목제사로 인해 저와 여러분도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 왕으로 천국의 왕들로 세워졌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도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윗이 가르쳤던 예수님처럼 악신을 물리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가면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고 거기에 손을 얹어 성령님을 부으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악신을 물리치는 사역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복음 말씀을 통해 사단의 권세 아래 거하는 자들을 건져내어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는 말씀 사역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보다도 더욱 놀라운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한 거 예수님의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왕된 권세를 교회와 성도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악신을 물리치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말씀 사역을 통해 예수님 사역을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백성들을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어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같은 천국의 선지자적 왕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날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이 치료자세요. 말씀을 통해 병든 옛사람에서 우리를 더욱 죽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에서 더욱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가 자라가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 성령님의 권세를 믿으시고 더욱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 누리시며 예수님과 같은 천국 왕으로 말씀 따라 예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복된 현실과 또한 천국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세상만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예수님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같은 천국의 왕들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더욱 말씀만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을 통해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내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더욱 예수님 닮은 영광의 형상에서 우리를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각 성도들과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힘 넘버 208
천성을 향하여 내가 보.